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1일 미 본토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이날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하와이 북부 태평양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명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금까지 총 14차례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미국 라디오 방송 로라 잉그램 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에서 실패했던 협상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8월 휴회를 미뤘습니다. 현행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맥코넬 대표는 11일 성명을 내고 8월 14일까지 휴회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당초 7월 31일부터 5주간 휴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상원 공화당 오찬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다음 주 초에 의회 예산국이 새 법안의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카타르가 11일 테러와의 전쟁을 함께 전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협약에 서명한 뒤 쉐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수주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협약에 서명했다며 이 협약은 두 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고 테러 방지 활동을 펼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알타니 장관은 카타르와 다른 중동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대선 당시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기에 앞서서 러시아 정부가 아버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변호사와 만남을 주선한 롭 골든스톤과 자신이 나눈 이메일 대화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와 로버트 뮬러 특검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일 이메일에서 골드스톤은 러시아 검사가 힐러리 그리고 힐러리와 러시아의 거래를 유죄로 만들 공식적인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이는 분명 매우 민감한 고급 정보이지만 트럼프 후보에 대한 러시아와 러시아 정부 지원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 러시아 24TV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외교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미국 내 자국 시설을 폐쇄한 뒤 지금까지 이를 복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시설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남미 페루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북한이 요청한 추가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25도, 낮 기온 26도에서 36도입니다. 해상도 구름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미국의 라디오 방송인 로라 잉그램 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북 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접근 방식을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이는 바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과의 협상은 과거 여러 미국 정부들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주 유엔 외교관들에게 미국 정부의 이런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방침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시간표대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4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미국의 평가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이 맞서면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지만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평가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에 성공한 KN-17을 개량한 것이며 엔진의 경우 1단은 KN-17을, 2단은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북한이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에서 내열 특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의 전언 내용입니다.
아직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유도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 유도 기술 또한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가 연구개발 단계의 고정형 발사대를 이용한 점으로 미루어 초기 수준의 비행 실험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풍계리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선 미국이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기피 분위기에 따라 북한의 상반기 외교 활동이 17개국을 상대로 33회에 그치면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도 중국이 5회, 러시아 4회, 태국 3회 순으로 전통 우방과 명맥을 잇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선 평양에서의 불법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이완영 의원의 전언 내용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평양 거주 선호하는 심리와 시장 확산 그리고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 기간의 부패가 어우러져 평양의 불법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신분 재조사를 벌여 불법 거주자와 전과자, 지방 출신자, 무직자들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건상의 장준상 보건성 부상을, 외무성 부상의 허용복 외무성 아프리카 아랍 라틴 아메리카 국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탐지 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북한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 당국의 판단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VOA에 러시아의 레이더 시설이 발사를 놓쳤거나 완전하게 추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로켓 전문가인 존 실링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이 2단으로 구성됐다며 러시아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이 미사일의 1단계 구간만을 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a Russian radar might have tracked only the first stage of the missile launch.
실링 박사는 첫 단계 구간은 KN-17 액체 연료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낮은 고도에서 짧은 구간을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도 러시아 레이더가 화성 14형 미사일의 2단계 구간을 놓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second stage separates fires and goes up to this almost 3000 km height.
맥도웰 박사는 2단계는 분리돼 고도 3,000km까지 올라가는데 만일 러시아가 어떤 이유에서건 2단계를 보지 못하고 1단계만 봤다면 러시아가 발표한 수치 정도까지만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서한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발사를 추적했다며 미사일 비행 시간은 14분이었고 최대 고도는 535km, 비행거리는 510km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화성 14의 실제 사거리는 2,000여km로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37분 동안 지구 상공 2,800여 킬로미터까지 상승한 뒤 935km를 비행해 통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5,5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가 화성 14형 미사일의 2단계를 놓친 이유에 대해서 감지기 성능이 떨어지거나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레이더 탐지기보다 멀리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조기경보 레이더 능력이 후퇴하고 있다며 장비가 노후화되고 레이더 중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정치적 의도에서 화성 14가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주장이 기술적 결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n theory, Russia could be trying to play down the North Korean assertion that it did happen and that therefore Kim Jong-un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김정은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북한 측 주장에 수위를 낮추려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는 서투른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도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대할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분석을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과거 한국 정부의 선언에 대해 좋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일 베를린 구상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때도 북한은 허튼 소리라고 반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 의지를 밝히는 등 대북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6일 만에 내놓은 노동신문 논평에서 심히 자극적인 말들이 있는가 하면 대세니 고립이니 야망이니 하는 극히 모독적인 소리까지 들어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나아가 이런 허튼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나온 지 석 달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과 남북관계 전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 당국자의 11일 언급은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정황에 빗대어 북한의 표면적인 반응에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엿새째인 11일 오전까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긴장 국면에서 솔깃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복잡한 셈법에 지금 직면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그걸 우회를 해서 남북관계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재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10일 이 연구소가 개최한 전화토론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한 현 시점에서 미국은 무기 프로그램의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or our part, I think we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reassuring our allies in South Korea and Japan without worsening the security.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퍼슨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덜 나쁜 선택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제한하거나 멈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슨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이 있고 이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퍼슨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처럼 대북 선택이 제한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도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대북 압박의 방편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를 언급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생어 기자는 PSI가 꽤 효과적이었다면서 미국이 여기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금지한 대북 금수 품목들이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어 기자는 또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것과 원유 등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 등을 북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어 기자는 지난 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ICBM을 계기로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장착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린 나이에 체제와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리 전 지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협상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특히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 핵무기 기술을 최대 한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리 전 지국장은 예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리 전 지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반응하는 한국인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대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관여를 내세우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 전 지국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기간 북한의 석유뿐 아니라 원유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러시아 연방세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액은 약 230만 달러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74만 달러치가 수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수출량은 올해 약 4,100톤으로 지난해 1,600톤보다 약 150% 증가했습니다. 북한에 팔린 석유 제품은 러시아 관세청 분류 2709와 2710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2709는 원유, 2710은 원유를 제외한 석유를 뜻합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석유 제품은 96%가 원유를 제외한 석유였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중유, 모터유, 유압용 기름, 윤활유, 그리고 기타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원유는 165톤, 7만 6천 달러치 수출에 그쳤습니다. 원유와 원유 이외 석유 제품은 항공유와 제트연료를 제외하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항공유와 제트연료는 원칙적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항공유는 인도주의 목적인 경우 판매나 공급이 허용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기름 운반선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동부 항구들을 꾸준하게 오간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러시아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러시아의 비중을 갑자기 1분기에 100% 이상씩 늘리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이 여의치 않아질 경우에 수입 루트를 좀 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한편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부족한 석유를 충당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14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남미 페루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북한이 요청한 추가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로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페루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232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외교부는 4월 2일 리마 주재 북한 대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페루 정부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북한 대사관의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사실과 함께 서한 수신일로부터 90일을 시한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이어 페루 외교부는 아직 9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7일 리마 주재 북한 대사에게 페루 정부의 조치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기한 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행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지난 5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임시 비자를 신청한 3명의 외교관이 외교관 감축 조치에 해당되는 3명의 외교관들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신청자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확신은 없지만 이번 결정은 리마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정부는 특히 이런 조치가 안보리 결의 232로 15조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외교관의 계좌를 한 개씩으로 제한하는 결의 232로의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외교부는 지난 3월 자국 금융정보국에 페루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과 관련된 계좌번호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국은 페루 내 247개 금융회사들을 통한 조사에 나서 북한 대사관이 한 개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동유럽에 있는 나라 라트비아가 대북 금융 제재를 어긴 혐의로 자국은행 세 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고객들의 북한 관련 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라트비아의 재정자본시장위원회 FCMC는 자국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돈세탁, 테러 지원 방지 규정과 대북 금융 제재를 어긴 데 대해 이들 은행에 벌금 약 72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FCMC는 라트비아의 금융감독 기구입니다. 벌금이 매겨진 은행은 라트비아의 지역투자은행, 발티쿰스은행 그리고 프라이빗은행 등 세 곳입니다. FCMC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재무부와 협력해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과 2015년 사이 해당 은행들의 몇몇 고객이 해외에 등록된 회사와 복잡한 경로를 이용해 북한 사업체에 돈을 보냈습니다. FCMC는 돈이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바로 간 것은 아니지만 대북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중개인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금융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돈 세탁이나 이들과의 금융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FCMC는 해당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융 거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예방적 차원의 조처로 해당 은행이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은행 가운데 지역 투자 은행에 벌금 64만 달러가 부과됐고 나머지 두 은행에 각각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라트비아 FCMC는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만일 자국 내 다른 은행이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IOC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내년에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마크 아담스 대변인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역내 정치 상황, 특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공동성명 이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So little has changed from our side on that one, apart from just to underline again that what's important for the
IOC 측으로서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스 대변인은 IOC와 올림픽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가라면서 IOC가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IOC는 어떤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흐 IOC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보내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IOC는 문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 8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주둔지를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새 청사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미군의 해외기지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 8군 사령부가 한반도 주둔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오전 새 청사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중대대급 부대 이전은 2013년부터 진행됐으며 미 8군 사령부는 지난 3월 선발대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달 본대 이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가 투입된 평택기지 건설 사업은 캠프 험프리스를 미 국방부 해외 주둔 기지들 중 최대 규모로 거듭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 전체 기지가 완공되면 미한 동맹은 물론 전투준비 태세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남부 지역 1천만 명의 시민과 항공, 공항 등 핵심 시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사드를 단순히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했다면 방공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서 부산과 대구 같은 대도시가 방어망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택 기지 면적은 1,467만 7천 제곱미터로 해외 기지를 포함해 미군 단일 기지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 8군은 미 육군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전진 배치된 야전 부대로 육군의 비중이 큰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은 보다 발전된 미한 동맹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다 탄탄한 한미동맹, 보다 발전된 한미동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과 미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하기 위한 풀, 또 이 체제를 갖추는 그런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인근의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항 등 최적의 군사기지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증원전력 전개가 쉽고 전개된 병력을 신속히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춰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평택에 집결된 병력과 장비는 이동훈련과 교육을 재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은 동북아시아 지역 분쟁에도 신속히 투입되는 등 동북아시아의 기동부대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의 분석입니다.
평택기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택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그런 지금 이 위치에 이런 대규모의 이 해외 단일기지가 조성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이 미국의 대중견제정책에 많은 협력을 갖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택기지는 북한의 300mm 방사포의 타격권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한의 300mm 방사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주한미군 평택, 군산기지는 물론 한국군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미군 측은 이에 대비해 평택기지에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9년과 2001년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자유를 찾게 된 오스틴 현 씨. 오스틴 씨가 한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그의 미래에 대한 꿈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취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반도 분단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스틴 씨는 자신이 정치학을 선택한 배경에는 한반도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북의 대립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전쟁, 소련의 북한 진주, 미군의 남한 진주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는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한국인들이 역할을 못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우리랑 싸웠잖아요. 일본하고 딜을 해가지고 물러가게 한 거는 명나라였어요.
19세기 말 러시아와 일본, 일본과 미국의 가츠라 테프트 밀약, 일본 강점기가 끝난 것도 당시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의 수혜자였다고 언급하는 오스틴 씨. 한반도 통일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통일 한국도 비슷한 그게 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뭐 한국은 샌드위치잖아요. 늘 우리 한반도 자체가. 통일이라는 것도 또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이해가 맞물려질 때 가능한 건데.
남북이 둘로 나뉜 한반도의 통일도 지나온 역사에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오스틴 현 씨.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고 그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우리 한국인들이 저는 가 있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we need people at the table. 그런 마음에서 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 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스틴 씨의 시야를 넓혀준 미국 유학 생활의 시작은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부터였습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은 텍사스. 텍사스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넓고 인구도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은 곳입니다.
사막에 점들이 까만 점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름을 파내는 그 정유기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다다다 박혀 있는 거예요. 딱 도착하니까 공항 나오니까 진짜 이글거려요. 더워가지고 진짜 이거는 자동차에다가 계란 딱 던지면 이게 후라이가 되는 그런.
오스틴 씨가 도착한 곳은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미들랜드. 인구 13만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마한 한인교회가 있어요. 미들랜드 한인교회라고. 교회 목사님이 비전이 크신 분이에요. 앞으로 통일을 할 때 통일이든 뭐든 한반도 관련돼서 젊은 청년들이 키워져야 되고 그중에서도 북한 출신의 청년들이 잘 교육받고 믿음으로 서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출석 인원 40명의 작은 한인교회에서 북한 청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한국에서 살고 있던 오스틴 씨가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오스틴 씨는 미들랜드에서 2년제 단과대학을 다니게 됐고 이 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씨는 바로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는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원래는 정치를 과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역사학 교수님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교수님의 호의적인 권유를 거절했지만 당시 한인교회에서 다 해결해 주지 못했던 장학금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고 역사학과를 택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혹시 왜 저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저를 제자로 키우시고 싶으셨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긴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너 같은 친구들이 없다. 너, 내 수업에서 네가 최고고 너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왜 역사가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다르게 되게 깨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나는 되게 너 그런 부분에 되게 높이 산다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계속 이야기해줘라.
그 교수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Frank Delao. 히스패닉 계열이었어요.
델라오 교수는 오스틴 씨가 수업료 전액과 기숙사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줬습니다.
이분이 장학금을 다루는 그 파이낸스 그쪽 디파트먼트에 다 전화를 해갖고 자기 친구들 다 뭐 동료들이니까 이 친구는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학과상한테도 레코멘데이션 받고 그 본인도 써주고 그래서 그 마지막 1년은 그 튜션뿐만 아니라 하우징까지 다 전액 커버가 됐었죠.
교수님의 도움으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누리면서 단과대학을 졸업한 오스틴 씨.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회중시계. 줄이 달린 그 시계 있잖아요. 뚜껑 여는 거. 그 뒤에 그걸 써주셨어요. 그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구절. Never, never, never give up.
시계에 써있는 문구는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졸업 선물을 받은 오스틴 씨. 전교 학생 수가 5천 명이 안 되는 단과대학에서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자가 나올 때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교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죠.
텍사스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은 역사학과 교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 엄마라고 부르는 한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엄마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경계심은 처음에 있었던 거고 북한 사람 생각하면 진짜 빨갛게 생기고 뿔이 난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가끔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약을 사오고 바리바리 꾸겨가지고 이제 기우싸가지고 저 먹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집에 들어가서 한국 음식 해주시고
미국의 어머니 한 분이 더 생긴 심정이었습니다. 오스틴 씨는 이 한인 여성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스틴 씨는 컬럼비아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던 날을 떠올립니다.
쇼핑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미국 엄마랑 엄마 친구랑 같이 그분들이 쇼핑하러 가면서 저를 이렇게 짐꾼으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막 들고 뭐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학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축하한다고. 좀 다음 주쯤에 그 합격 그 편지 받을 거라고. 오, 그 안에서 그 쇼핑센터 안에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들 막 울고 난리 났죠.
아, 진짜.
예, 왜냐면 그 저희 미국 어머님도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 네가 꼭 될 줄 알았다고. 어떤 삶마다 제가 봐도 제 삶 속에서 한 번씩 징검다리를 걷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를 손을 잡고 같이 걷어줬던 분이죠.
인생의 뜻을 세우고 견문을 넓히는 20대 때 징검다리가 되어준 인연들을 알게 된 오스틴 씨는 자신의 삶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깊이를 더해갔다고 말합니다. 넓디넓은 텍사스에서 오스틴 씨는 자신의 꿈에 대한 커다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25도, 낮 기온 26도에서 36도 사이입니다. 해상도 구름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3도, 남포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8도, 수풍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8도, 낮엔 30도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9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30도,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종일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36도, 풍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9도,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운기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28도, 삼지연 아침 최저 12도,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 사이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1일 미 본토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이날 알래스카주 코디아 기지에서 실시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하와이 북부 태평양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명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지금까지 총 14차례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시험 성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국장은 성명에서 정부와 실전 훈련을 진행한 이들이 자랑스럽다며 사드는 계속해서 국민과 해외 파병군,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미국 라디오 방송 로라 잉그램 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에서 실패했던 협상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8월 휴회를 미뤘습니다. 현행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맥코넬 대표는 11일 성명을 내고 8월 14일까지 휴회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당초 7월 31일부터 5주간 휴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상원 공화당 오찬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카타르가 11일 테러와의 전쟁을 함께 전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협약에 서명한 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수주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협약에 서명했다며 이 협약은 두 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고 테러 방지 활동을 펼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알타니 장관은 카타르와 다른 중동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단교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쿠웨이트와 카타르를 방문했고 12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확인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로이터통신에 알 바그다디가 고위급 참모 한 명과 함께 사망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6월 시리아 라카 주변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이런 발표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서구 사회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IOC는 2024년과 2028년 올림픽 개최지를 오는 9월 페루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함께 결정할 계획입니다. IOC는 11일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차례로 유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도시는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파리는 특히 2024년 올림픽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